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대응하기 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마틴 댐시 합참의장 등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출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의회에 ISIL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해당 지역에 3년간 미 지상군을 제한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지상군의 제한적 사용을 문제 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리아가 4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심각한 경제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으로 시리아 정책 연구 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는 장기 내전 과정에서 202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크게 올라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당시 15%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에는 거의 58%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인구 역시 2100만 명에서 17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수많은 주민들이 계속 빈곤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시리아 인구 5명당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늘 동일본 대지진 참사 4주년을 맞았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추모식이 거행됐고 4년 전 피해 시간에 맞춰 전국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후 해일, 즉 쓰나미로 19,0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으며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일부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추모식에서 정부의 재건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23만 명의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 당국은 플로리다주에서 비행 도중 추락한 군 헬리콥터 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 대변인은 어제 비행에 나섰다가 복귀하지 않은 육군 소속 블랙호크기의 잔해가 오늘 아침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캠프 루준 소속 미 해병대원 7명과 루이지애나주 방위군 소속 부대원 4명 등 모두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실종 상태로 보고됐지만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특별법원이 오늘 총리 재임 시절 석탄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만모한 싱 전 총리에게 소환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싱 전 총리와 다른 관련자 5명에게 다음 달 8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인도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싱 전 총리가 재임 중 석탄 채굴권을 분배하면서 경쟁 입찰 과정 없이 특정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 정부에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법원도 당시 사업 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싱 전 총리는 또 이동전화 사업권 매각 과정에 40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입히고 지난 2010년 영연방 경기대회 기간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크렘린궁 인권위원회 위원이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바부시킨 인권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제 용의자 자우루 다다예프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방문해 그의 몸에서 여러 상처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은 용의자 다다예프가 넴초프 살인 자백을 번복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장관이 되면 실질적인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국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흡수 통일 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한 이민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와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내정자는 이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자신이 장관이 되면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대화를 추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내정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지키되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대북 정책을 진화시킨다면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로 제시한 대북 특사 파견 방안에 대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사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용납할 수도 없고 핵 보유국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그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홍 내정자는 이와 함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자원한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홍 내정자는 한 야당 의원이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사실 여부를 묻자 자신이 그 자리에 배석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미한 군사훈련 중에는 추동력이 나오기 어렵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훈련 기간이 끝나면 몇 가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만 일부 전단 살포는 지역 주민의 신변 위협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환으로 이끌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구상이라며 북한이 이런 뜻에 호응해 오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와 문화, 스포츠 등 민간 분야 교류를 장려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협력도 확대하겠다며 북한도 주저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정욱 민간 부위원장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흡수 통일준비팀을 만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한국 정부는 남북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따라서 흡수 통일준비팀이 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정부위원장은 이런 점을 설명하며 합의 통일이 통일 비용 차원에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오늘 정부위원장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합의에 의하지 않은 체제 통일에 대한 준비팀이 통일준비위원회 조직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새롭게 부과할 토지 사용료 산정을 위해 남북 간 협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해 11월 중순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공단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작년 11월 북측 총국 실무자가 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 의향을 밝힌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 제의 당시에 노동 규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식 통지문이나 공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남북은 개성공업지구법의 부동산 규정에 따라 공단 출범 이후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의 기준과 액수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외국의 사례와 공단의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15조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를 올해부터 이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 사용료 기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 우리가 총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공업지구 관리기관, 우리 관리위원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009년에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제곱미터당 5달러에서 10달러 수준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의를 요구한 사실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일방적인 조치를 한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이달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웨덴 법원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해 강제 추방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이민법원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스웨덴 이민국에 대해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 군의 출신 국가를 알아보기 위한 언어 분석 질문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민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면접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국의 인권단체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에 따르면 면접관의 유도 질문으로 자유로운 진술이 어렵게 되고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면접관은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군의 꽃제비 시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언어 분석관들 가운데 한 명이 이 군을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로 판단했는데도 이 사실이 면접조사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야 알려진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제시한 북한 관련 정보를 감안할 때 이민국이 너무 안이하게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리도 드가브로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군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증빙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드가보르 씨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군을 탈북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이 재심사에 들어가면 이 군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he court has found that the previous conclusion is wrong. Therefore, it will be very strange if
이민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이민국이 과거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정하고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이 군의 국적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이민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에 끌려간 뒤에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고 면접 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지난달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 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영유 중인 캐나다의 한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북미 여러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 목사가 북한 주민을 위해 헌신한 성직자였다며 그의 안전과 석방을 기원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지난 9일 캐나다 토론토 인근 큰빛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후 북한에 영유돼 있는 이 교회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기도회를 개최한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유충식 목사입니다.
임현수 목사님 정말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그 궁혈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끌어안고 수고를 했는데 이제 임 목사님 뭐 건강이나 영적인 승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 당국의 문제를 선하게 풀 수 있도록 그런 문제 그다음에 캐나다 정부가 이 일에 적극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호소문들을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3천여 명의 신도가 있는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억류를 확인한 뒤 스웨덴 정부 등과 협력해 억류 이유 파악과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가족 측에 통보했습니다. 유충신 목사는 10일 VOA에 북한이 임 목사를 억류하는 건 오히려 북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섬김과 봉사를 막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 일을 또 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하던 분들도 주춤하게 되고 그래서 속히 빨리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동일한 가슴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한 당국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도하던 임 목사의 억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도 그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큰빛교회 표인근 장로는 VOA에 10일 미 동부 뉴저지주에 이어 11일엔 뉴욕, 13일엔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임 목사의 지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국교회 언론에도 10일 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임현수 목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였다며 그런 고마운 일을 한 분을 강제 구금하는 건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큰빛교회 측은 VOA에 임 목사의 억류 배경을 놓고 많은 추측기사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표인근 장로는 임 목사가 무슨 이유로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기사와 소문이 퍼지는 건 임 목사의 입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역시 캐나다의 한인으로 북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다 억류된 뒤 석방된 김재열 목사는 이날 VOA에 유언비어는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용하게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유언비어가 많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또 엔티들이 그 댓글 달고 이러면 혼란만 와요. 그래서 오히려 임 목사님이나 갇혀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이 잘 전가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가지고 갇혀있으면 참 영적으로도 많이 그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이번 기회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임현수 목사의 소식이 두절된 지 40일이 돼가지만 북한 정부는 아직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오늘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군사 분야 우호 관계 증진과 군사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후안 카를로스 부에노 콜롬비아 국방장관은 한반도 정세 등 지역 안보 외에 사이버 안보 협력과 해안 경비장 수출 사업 등도 논의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병력 5,300여 명이 참전해 143명이 전사하고 69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전문지 핵과학자회보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를 10개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동안 0으로 표시해왔던 북한 핵보유 현황 그래프도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과학자회보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수치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체의 존 맥클린 편집장은 1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정보가 부족해 그동안 0으로 기록해왔던 북핵 보유 수를 10개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most expert guesses are in that less than 10 range.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 주도로 70년 전 창간된 핵과학자 회보는 지난 2009년 핵무기를 보유한 9개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전면에 게재한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 그래프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개수를 0으로 표시한 채 세 차례 핵실험 연도만 등재했습니다. 맥클린 편집장은 최신 그래프를 공개하기 직전 관련 보고서 저자들과 상의해 관련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핵과학자 회보 소속 전문가들의 추정을 단기적으로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내부 논의가 끝난 만큼 그래프의 북한 부분 묘사가 조만간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클린 편집장은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에 북한 실태를 정확히 담을 수 없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무기화로 연결시켰는지 등을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 갱신한 10개 미만이라는 숫자에도 북핵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핵과학자 회보는 최근 발표한 2013년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에서 북한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9개국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전체 핵무기 규모를 1,444개로 추정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4,804개, 러시아 4,480개, 프랑스 300개, 그리고 영국 225개 순입니다. 앞서 핵과학자 회보는 핵무기 위협 등을 산출해 측정하는 종말 시계의 시계 바늘을 지난 1월 22일 기존의 자정 5분 전에서 3분 전으로 당겼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81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부분 분유 지원이며 수질 개선과 경사지 관리 사업도 진행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미화 8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토머스 피슬러 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800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문은 분유 지원 사업으로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피슬러 소장은 말했습니다. 피슬러 소장은 이들 분유가 6월이나 7월 중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피슬러 소장은 세계식량계획에 분유 외에 현금 70만 스위스 프랑, 미화 71만 2천 달러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발협력처는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에 198만 스위스 프랑, 미화 2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산간 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유엔이 식량농업기구 FAO의 대북 사업에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SERF는 올해 상반기 대북 사업을 위해 배정한 200만 달러 가운데 30만 달러를 식량농업기구 FAO에 지원했습니다.
As part of SERF's first round of underfunded allocations for 2015, $300,000 has already been allocated to the FAO.
토마스 드멀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30만 달러가 식량농업기구 본부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북한의 콩 생산량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멀 대변인은 평양 주재 유엔기구들이 북한 내 상주조정자인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과 함께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북한 사업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섭취 횟수가 매우 적어 필요량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드멀 대변인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의 나머지 대북 사업 자금 170만 달러가 북한 내 유엔기구들에 어떻게 분배될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올 상반기 대북사업자금 200만 달러는 전년도에 650만 달러에 비해 70% 감소한 규모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각각 325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에 각각 10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UNFPA에 2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나선 특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송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맡을 사업자가 선정된 겁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전력회사 라오 동부에너지시스템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 송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타당성 조사 사업에 입찰한 4개 기업 가운데 테크 모세네르고를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 모세네르고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회사로 발전소 설계와 건설 시공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까지 맡고 있습니다. 라오는 테크 모세네르고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라선까지의 송전 사업에 필요한 최적의 기술적 해법을 찾아내고 전력망 건설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오는 6월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라오의 알렉스 카프룬 부사장은 러시아 연해주의 전력 생산 능력을 분석한 결과 대북 송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국경도시인 핫산까지 고압 송전 선로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오는 지난달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기업협의회에서 라선 특구에 전력을 공급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라오는 송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력을 라선 특구에 공급한다는 게 라오의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한 근로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한 민간단체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통제된 사회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를 주제로 한 연구 발표가 한창입니다.
그 북한 내부는 지난 70년간 외부 사회와 격리된 채로 내부적인 통제 하에서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은 이러한 북한 사회가 해외 여러 국가에 작은 북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연구 발표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이 자리는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현황을 파악하고 파견 현지에서 일어나는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에서 해외 파견 경험을 가진 북한 노동자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당사자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료를 모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중 해외 파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자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조사한 기간 동안 최대한 섭외가 가능한 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물론 인권 실태에 대해서 가장 잘 증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경험자들 위주로 선정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대한 이승주 연구원의 발표에 이어 직접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민인 김승철 북한 개혁방송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저도 제가 해외 북한 근로자 출신, 골목공 출신이라서 그 문제는 너무 잘 알죠. 작년에도 해외에 한 군데 북한 근로자들 일하는 데 가서 인터뷰도 해봤고 올해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실상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북한에서 작년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나와서 중국 전국에 아마 북한에서 나온 해외 근로자 중에 북한에 중국에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뷰했던 어떤 분은 이제 한 20살, 21살, 뭐 23살 이런 여성들을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보지도 드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울고 참 감옥이 그런 감옥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통제가 심하니까 그 기업소 측면에서 원래 계약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통제가 심해서 자유가 거의 없어요.
김승철 대표는 파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직접 겪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갖고 한 10%도 안 되는 돈만 우리가 받았죠. 러시아에 뭐 돈 벌러 이제 러시아 돈 벌러 시베리아 이제 그 골목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기껏 일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 300불 받을 때 러시아 그 볼목공들은 한 15,000루블 받았어요. 우리는 300루블 받으면. 근데 그 300루블도 우리한테 다 주질 않거든요. 뭐 그러니까 노예죠. 예.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도 참 거기 북한 근로자들이 그 10월에 그 추운 거의 영하 뭐 날씨 거의 되는 그런데도 밖에서 이제 떨면서 일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떨면서 일하냐면 돈 번 돈은 북한 당국이 다 뺏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시간 외 노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북한 당국이 얼마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지는 여기에서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정재호 박사는 북한 해외 노동 실태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또 그 주재국에 있는 그 주재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그걸 시정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세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제언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해결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뭐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일단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때 그럼 국제기구들과 우리가 무엇을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향후에 이 일을 추진해나가는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이 많은 참석자들도 이렇게 북한의 해외노동 파견 근로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 발표회는 낯선 경험인데요.
이것이 뭐 통일이 되면 어차피 이분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쪽을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선은 지금 북한 당국에서 얼마 전에 방송 내보냈지만 너네 밥 먹여주는 것만 더 감사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분들이 나갔을 때는 내 가족을 생계를 챙기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나와 있는데 그걸 해결 못하고 개성공단하고 또 다르게 모동성 인권을 말살시키고 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더 관심 가져서 또 알아보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국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번 토론 발표회와 함께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의 단행본도 발간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관심을 통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북한과 관련 국가들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이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 살해 용의자가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인도에서는 만모아 신정 총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 4년 전인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진도 9.0의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는데요. 15,900명이 사망했고 2,600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지진이 일본에 큰 상처를 남겼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전역에서 동일본 대지진 4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당시 쓰나미가 순식간에 해안 마을을 삼켜버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큰 충격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거대한 물의 장벽이 순식간에 해안 마을들을 삼켰고요. 또 집과 자동차, 배들이 순식간에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또 이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냉각 기능이 마비됐고 결국 이 원자로 폭발과 대규모 방사능 누출이 나는 대형 원전 사고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네. 추도식은 어땠습니까?
도쿄에서는 공식 추도식이 열렸고요. 아키히토 일왕 부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강료들, 또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아키히토 일왕은 여전히 재해 피해자들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또 아베 총리는 대지진 이후 일본 각지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보내준 지원에 감사한다면서 일본도 앞으로 국제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베 총리는 앞서서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 강화를 계속 강조해 왔었죠. 또 일본에서는 오늘 지진 발생 시간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했고요. 또 관공서와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건물들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기를 달았습니다.
네, 지진 피해 지역 표정은 어떻습니까?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마을들에서도 오늘 추모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전이 지난 오늘도요. 추모식이 끝나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됐고요. 또 피해 지역 주민 23만 명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 8만 명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서는 이 주택 재건, 또 농지 복구 같은 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방사능 누출 문제도 지금 여전히 심각한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집중 부흥 5개년 계획이 아직 1년 남았지만 올 여름까지 새로운 5년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서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의 여파도 계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고 완전 폐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나마 작업이 용이한 4호기 수조에 있던 핵연료봉은 모두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1호기와 2호기, 3호기에는 연료봉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네.
전문가들은 최종 폐로까지는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오염수 차단 대책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까지도 원전 주변에서 오염수 누출 소식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을 문제로 전국의 50여 개 원자로 가동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원자로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 가동을 전격 중단하면서 전력 생산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도쿄에서는 2만 명이 모여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고이치미 준이치로 전 총리 등 유력한 정치 인사들도 원전 반대 입장을 밝힌 글을 최근 4주년을 앞두고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 여론조사에서요. 대다수가 여전히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최근 남미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 베네수엘라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요. 최근에 이제 두 나라의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 7명의 미국 입국을 금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데 미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의 공직 부패로 인한 불법 금융 활동으로부터 미국의 금융 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재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고위 관리들이 관여한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지난 2014년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도 불법 마약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미국은 이번에 새로 추가 제재를 가한 7명 말고도요. 지난해에도 이 베네수엘라의 인권 침해 또 부패에 연루된 고위관리 24명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어떤 반응입니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요. 미국의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강성 조치를 최근에 취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 100명 중에 17명만 남고 출국할 것을 통보했는데 이는 미국에 주재 중인 자국 외교관 수 17명에 맞춘 겁니다. 또 하루 뒤인 3일에는요. 그동안 받지 않았던 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기 시작하면서 무비자 입국 혜택을 일방적으로 없애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에 대해서 중남미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쿠바 관영 매체는요 논평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재가 임의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앞서 쿠바와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에 쿠바가 베네수엘라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또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도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인터넷에 밝히기도 했고요. 한편 오늘은 중국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대한 관련 입장을 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초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에 베네수엘라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이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대상은 베네수엘라의 몇몇 특정 인물들이며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이나 베네수엘라 경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이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최대 교육국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또 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중 상당량이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죠.
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민주주의 또 인권 증진은 베네수엘라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죠. 러시아 법원이 앞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 살해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군요.
네. 이번 사건의 용의자 7명 중에 유일하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던 자우루 다다예프가 구치소를 방문한 러시아 인권위원회 위원과 만났는데 여기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다예프는 자신이 자백한 내용은 거짓이고 경찰의 고문과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혐의만 인정하면 동료들을 살려주고 자신도 살게 될 것이라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다는 겁니다. 바보시킨 러시아 인권위원은요. 자신이 직접 다다예프의 몸에서 여러 개의 상처를 목격했다면서 고문의 흔적일 수 있을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용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용의자들은 모두 그동안 협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바부시킨 의원은요, 다른 용의자들도 구타 등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경찰은 지금까지 넴초프 살해 용의자로 7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검거를 앞두고 자폭했고요. 현재 6명의 용의자가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푸틴 인사인 넴초프 전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모스크바 시나에서 여자친구와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다가온 승용차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경찰은 용의자들이 모두 체첸공화국 출신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또 러시아 매체들은 그동안 이들이 이 넴초프가 이슬람을 모욕한 데 분노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인데요. 러시아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 야권은 넴초프 살인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 최고의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넴초프가 이슬람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 언론이 제기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달고 있는데요. 넴초프 전 부총리는 죽기 전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를 공개할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네.
불과 이제 집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 피살됐습니다.
네. 러시아 경찰이나 법원은 범행 동기나 다른 사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밝힌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동안 용의자 체포와 이들 중에 한 명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공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이번 사건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범인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 소식입니다. 만모한 싱 전 총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네, 오늘 인도 특별법원이 싱 전 총리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싱 전 총리는 다음 달 초에 피고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싱 전 총리가 석탄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하던 지난 2005년에 동부 오디시아주 탈라비아 2구역 석탄채굴권 배정이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이때 한딜코라는 업체로 채굴권이 넘어가는데 싱 전 총리가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 감사원도요, 싱 전 총리가 석탄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했던 지난 2004년 7월부터 2년간 모두 57개 탄광의 석탄 채굴권을 투명한 절차 없이 민간업체에 배정했고 총 330억 달러의 국고소지를 끼쳤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인도 대법원도 관련 채굴 허가를 한꺼번에 취소했었고요.
네, 신 전 총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면서 진실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법적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유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인도 총선에서는 장기 집권했던 국민회의당이 부패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국민당에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싱 전 총리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정치적으로 더욱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도 새 정부는 앞서 이 광산 채굴권 비리를 없애겠다면서 선정 방식을 전자경매로 바꾸는 행정명령을 올해 초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와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앞바다는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5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4도. 강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영하 1도. 해주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고 해주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7도, 개성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5도. 장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7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4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6도입니다. 선봉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지난 열흘간의 집중 공세 끝에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이 장악하고 있는 티크리트에 진입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오늘 ISIL이 지난해 6월부터 장악하고 있던 티크리트 북부의 카디시아 지구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사이에 위치한 티크리트는 지난해 ISIL이 침략한 최대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라크군은 ISIL과의 전투 과정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IL은 오늘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군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 라마디의 군 주둔지에 차량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5명을 살해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에 대응하기 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관해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마틴 데무시 합참의장 등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출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에 ISIL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해당 지역에 3년간 미 지상군을 제한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지상군의 제한적 사용을 문제 삼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리아가 4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시리아 정책연구센터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는 장기 내전 과정에서 2026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크게 올라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당시 15%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말에는 거의 58%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인구 역시 2100만 명에서 17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수많은 주민들이 계속 빈곤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시리아 인구 5명당 4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오늘 동일본 대지진 참사 4주년을 맞았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추모식이 거행됐고 4년 전 피해 시각에 맞춰 전국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후 해일, 즉 쓰나미로 19,00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으며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일부 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추모식에서 정부의 재건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생존자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23만 명의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플로리다주에서 비행 도중 추락한 군 헬리콥터 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 대변인은 어제 비행에 나섰다가 복귀하지 않은 육군 소속의 블랙호크기의 잔해가 오늘 아침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헬리콥터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캠프 르준 소속 미 해병대원 7명과 루이지애나주 방위군 소속 부대원 4명 등 모두 11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실종 상태로 보고됐지만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된 겁니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특별법원이 오늘 총리 재임 시절 석탄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만모한 싱 전 총리에게 소환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싱 전 총리와 다른 관련자 5명에게 다음 달 8일 법정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인도 감사원은 지난 2012년 싱 전 총리가 재임 중 석탄 채굴권을 분배하면서 경쟁 입찰 과정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정부에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법원도 당시 사업 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싱 전 총리는 또 이동전화 사업권 매각 과정에 40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입히고 지난 2000년 영연방경기대회 기간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